인애하신 주님, 이 아침 저희 모두를 평온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빠르게 바뀌는 계절의 변화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봅니다. 올해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불안함과 확신이 없는 새해를 맞았지만 이제 반년이 화살같이 지나가고 보니 역시 인자하신 주님은 저희에게 좋은 길을 보여주셨고 인도하셨습니다. 다시금 저희가 누리는 이 신선한 공기, 맑은 햇살, 움직일 수 있는 건강한 몸, 그리고 소식을 나눌 수 있는 정겨운 이웃들이 얼마나 감사한 축복인지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빠르게 회복되는 자리도 있지만 여전히 병상에 있거나 병마와의 싸움에 힘을 쓰는 처소들이 있습니다. 부디 저희 대성교회의 모든 식구들이 건강히 일어나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복된 주일이 속히 오기를 기원합니다. 은총 베푸소서. 여전히 세상은 기쁜 소식보다 안타까운 소식이 많이 들립니다. 총기 사고로 또 많은 인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를 탓하는 일도 어떤 제도가 이런 불행의 반복을 막을 수 있을지 희망이 옅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흐름은 항상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으로 인도되었고 저희 후손들의 세대는 이런 암울한 역사를 지나간 불행으로 볼 수 있는 세상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지역과 이웃들을 위해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을 때 저희에게 혜택이 되거나 기쁨을 주는 이웃을 뜻하지는 않으셨겠지요. 저희보다 힘들고 불우한 처지에 있는 이웃을 아낌없이 사랑하라는 가르침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에 구제사업에 힘을 쓰는 거리 선교 물품을 모으기 위해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선물하는 마음으로 생활용품을 모을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자라나는 저희 자녀들의 졸업을 기념하는 예배로 드립니다. 해가 다르게 자라는 그들의 마음속에 항상 부모님의 보살핌을 감사드리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시고 장래의 모든 계획을 주님 말씀에 따라 쫓아서 이웃들에게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게 하시옵소서. 진학을 위해서 학업에 매진하는 자녀들을 위해 말씀으로 증거하시는 목사님의 설교에 성령으로 힘을 주시고 오늘 예배에 각 처소에서 참석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감동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배의 처음과 끝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받은 증거 기뻐져.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의 역사가 계속 역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에서 19절까지 저와 함께 따라 읽겠습니다.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 내 폐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는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것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았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가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심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오래전에 한국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있는 샌드위치의 신세이다. 특별히 한국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한국이 경제 대국을 경제대국을 꿈꾸면서 경제대국 일본을 따라잡기에는 힘이 들고 그리고 뒤쫓아오는 중국을 추월당하는 모습이기에 한국 경제가 지금 양쪽 두 나라 사이에 끼어 있으면서 경제적으로 샌드위치 경제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샌드위치 상황에 놓여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지난주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교회 역사상 이방 지역 안디옥에 최초로 세워진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게 다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로 13장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 지역 세계 선교를 담당하면서 이방 선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11장의 안디옥 교회, 13장의 안디옥 교회, 그리고 그 가운데 12장은 예루살렘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11장, 13장 계속해서 안디옥 교회를 말하면서 세계 선교의 문을 열어가는데 오늘 사도행전 성령의 역사는 11장에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이방 지역에서 방향을 선회해서 역으로 틀어서 다시 12장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도 좋은 내용, 성령의 역사한 내용을 증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12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최대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 최대의 위기를 증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교회 역사, 특별히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교회가 가장 극심한 박해를 받았던 시대는 바로 초대교회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두 가지 위기 속에서 박해 속에서 있었습니다. 안으로는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극심한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 가운데 단적인 예로 7장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동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밖으로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제자들과 성도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로마 제국에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아니,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동물의 먹이감으로 순교당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와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러기에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초대교회는 안으로 밖으로 지금 샌드위치 위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박해의 샌드위치 위기 상황에 있었던 바로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은 어느 시대보다도 최고의 믿음을 갖고 있었고 최고의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요? 기도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세계 모든 교회, 지금 실리콘밸리 이 컴퓨터의 메카인 산호세에 세워져 있는 우리 대성교회, 이 모든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먼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 위, 피 위에 제일 먼저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 안에 최대의 위기가 왔습니다. 7장에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또 다른 위기가 오늘 12장에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성경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2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3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4절 잡음에 오게 가도 군인 내식 내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헤롯의 칼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사도 요한의 형제였습니다. 아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는 이종 사촌 관계였습니다. 형제예요. 이런 야고보를 헤롯이 칼로 죽였습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죽인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다시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헤롯이 본 후에 그렇다 그러면 베드로도 죽여야겠다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12장을 보십시오. 그 당시는 유대인들이 가장 크게 지키는 명절 유월절 무교절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죽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쳐넣습니다. 유월절이 지난 후에 베드로도 동일하게 칼로 죽이기를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가장 큰 위기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헤롯은 교회 안에서 여러 명의 사도들이 있습니다. 열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야고보를 죽였고 그리고 그 후에 베드로를 죽이려고 결정했을까? 그 이유가 뭐예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70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12명을 따로 기도하면서 세웠습니다. 이 12명 가운데 특별히 세 사람을 주님께서 특별히 양육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어떻게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들어오는 것을 금했습니다. 오직 세 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 죽은 아이를 다시 살렸습니다. 이렇게 마가복음 5장 37절 39절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회당장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하는 것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셨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엄청난 놀라운 사건 앞에 주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만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놀랍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됐습니다. 변화산으로 올라갈 때에 주님은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 섰으니 그들 앞에서 변향되사.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남달랐습니다. 다르게 보였습니다. 아니, 다르게 인정했습니다. 아니, 그들은 다르게 신앙생활, 정말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사도들 가운데 사도였습니다. 이 사실을 당시 유대인들이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가 맨 처음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십시오. 오순절 성령을 체험한 후에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나가서 복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헤롯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헤롯이 결정합니다. 그렇다. 예루살렘 교회의 우두머리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을 제거하면 교회는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 다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미처 알지 못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었다는 사실. 교회는 사람이 인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성령이 인도해 나간다는 사실을 헤롯은 미처 몰랐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좀 해봤습니다. 왜 야고보가 먼저 죽었고 그 뒤에 베드로, 죽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살았을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야고보의 이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unfair한 것 같아요. 아니 야고보도 죽고 베드로도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을 때에 동시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주님으로부터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베어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헤롯의 칼에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왜요? 묵묵히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바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인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다시 마태복음 16장 25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야고보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다시 그 목숨을 찾고 영원한 생명을 찾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에게 그 영광스러운 순교의 자리에 그런 묵묵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이런 질문을 던져요.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아직 베드로에게 사명이 있어서? 아니,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이런 경우를 당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치명적인 병에 걸려요. 아니,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생활하면서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병에도 걸려요. 어려움을 당합니다. 아니, 암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완치되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 완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인생이 정말 내 마음대로 되지 않거든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내 머리, 내 마음,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체험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다 주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야고보, 베드로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은 맨 마지막 베드로에게 복음서를 닫으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되었어요.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니라. 19절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임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야고보가 죽은 후 30여 년 이후에 AD 65년 네로가 교회를 박해하는 그 심한 박해 기간에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로마의 한복판에 순교당했습니다. 사실 지금 사도행전 12장 야고보가 헤롯의 칼에 맞아 죽는 것 안타까운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그 선상에서 본다면 지금이나 30년 후나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되어 간다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겠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죽습니다. 30년 후에 베드로는 로마에서 죽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의 시작점이었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죽었고 당시 로마 제국의 중심지 로마에 예수님이 가장 또 사랑했던 그 제자 베드로가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순교자의 피가 떨어졌습니다. 로마에 순교자의 피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말씀과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주님의 몸이신 교회가 세워진 그곳에는 수많은 순교자의 피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내 조국 한국이 동일합니다. 멀리 있는 역사가 아니라 요 50년, 70년 전에 일어났던 일, 많은 순교자들이 죽었습니다. 그 중에 서울 한복판에서 고 한경재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영락교회 마당에 김응락 장로님의 순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1945년도 영락교회가 세워지고 1960년 6월 4일에 영락교회가 현재의 건물로 건축하면서 헌당했습니다. 그런데 헌당한 지 20여일 만에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들과 그리고 성도님들이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북한에서 내려오는 공산군에 의하면 교회는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피난 가는 것을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한경재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남쪽으로 부산으로 피난을 갑니다. 이때에 김응락 장로님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에 남아서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목사님에게 했습니다. 목사님 가서 꼭 살아나십시오. 그리고 함께 피난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잘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목사님 목회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남아서 주님의 몸 우리 교회 영락교회를 지키겠습니다. 북한군이 서울에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영락교회를 접수합니다. 당시 교회를 지키고 있던 김응락 장로님을 감옥에 처넣어요. 시간이 지나서 인천 상륙작전으로 유엔군이 서울로 갑자기 입성해 밀고 들어옵니다. 북한군은 장로님을 사살하고 이북으로 후퇴했습니다. 장로님이 죽는 그날 북한군들이 장로님을 교회 안마당으로 끌어냅니다. 장로님은 그날 그 시간 바로 이 시간이 내가 여기서 사는 마지막인 것을 직감합니다. 그러면서 장로님은 영락교회 계단을 오르면서 이런 찬송을 불렀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그는 늘 찬송을 불어도 아쉬운 뿐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그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계단을 올라 영락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나에게 좀 시간을 달라. 내가 마지막으로 이 교회에서, 이 예배당에서 기도를 좀 하고 싶다. 장로님이 예배당에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오는 그 순간 북한군이 장로님을 향하여 기관총을 쏘았습니다. 당시 장로님의 나이가 45살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복음의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로마로, 그리고 로마에서 미국으로, 그리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그리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여기 지금 우리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현대 교회들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아니, 그 많은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그 거룩한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이 교회가 점점 약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교회가 세속화되고 퇴색해지고 순교자의 피가 점점 사라지고 있고 그 정신이 사라지고 있는 이유는 아닐까? 그래서 설교하는 저 자신,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정신이 사라져가고 있고 현실과 타협하면서 현실에 안주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이 위기상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단어를 주목해 보길 원합니다.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기에 사단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장 18절 19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합심해 기도했습니다. 왜요?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칼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온 성도는 교회로 하나가 됐습니다. 야고보 죽는 것,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그것은 베드로, 야고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교회의 위기였습니다. 교회가 받는 박해였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한 개인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베드로처럼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야고보처럼 칼에 죽는 위기 앞에 놓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 미국의 문제들, 신종 코비의 모든 문제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에 이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5절 다시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간절이라는 단어는 복음서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어디서 많이 들은 본 말씀이 아닌가요? 여러분, 누가 보면 22장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주님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기도였습니다. 십자가를 앞둔 기도였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처럼 되는 기도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그런데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간절히 기도한 그 교회가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가 무사히 구출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오는 것? 네, 맞습니다. 당연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는 드리지 않았을까? 야고보처럼 정말 죽음 앞에 당당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순교를 한 야고보처럼 하나님, 우리 베드로 사도도 하나님 앞에 죽음 앞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베드로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지는 않았을까? 왜요? 그 누구도 베드로가 살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돌아올 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당시 베드로가 돌아왔을 때의 성도들이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을까? 14절과 16절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베드로가 다시 살아서 돌아올 줄 몰랐습니다. 여자아이가 다시 말합니다. 아니, 베드로가 살아왔습니다. 이때의 성도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베드로를 지켰던 천사다. 16절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랐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였습니다. 아니, 예루살렘 교회만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베드로도 이런 믿음으로 오늘 감옥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날 밤 감옥 안에 태연히 정말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베드로의 두 손은 양옆에 있는 군사의 손과 함께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겉옷을 벗었습니다. 신을 벗었습니다. 허리띠를 풀었습니다. 마치 집 안에서 잠을 자는 것처럼 편안하게 잠을 잤어요. 어떻게 가능해요? 칼에 맞아 야고보처럼 죽어야 하는 그 죽음의 상황에 베드로는 평상시처럼 그는 편안하게 오늘 잠을 잤습니다. 왜요? 베드로 자신도 야고보처럼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드린 기도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죽어도 좋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려도 좋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믿음이었고 야고보의 믿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진짜 문제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내가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가장 큰 문제는 내 신앙입니다. 내 자신의 문제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직도 확신하지 못하고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확신히 믿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 뜻만 이루어달라고 하는 이기적인 기도를 드리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 기도가 아직도 부족하구나.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처럼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이 어렵습니까? 태산 같은 문제, 그 문제 앞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맡길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내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며 마음으로 믿으면서 행동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기도생활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대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간절히 아버지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에 거하는 하나님의 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로 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기도,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의 기도에 응답하신 줄을 믿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로 나가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